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8장.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들에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 둘레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세우고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서는 그런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와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하더라도 그 판결은 바르다. 그것은 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같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내게도 두 증인이 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 가까이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것도 많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계속 따르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에게는 그가 있는 집안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항의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곧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마인 너희의 아비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편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오? 아브라함은 죽었소.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이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날을 보리라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장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오름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해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인이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친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고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의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자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수 없는 제사가 짐승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도의 제사로 모든 제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은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되어야 함을 바울은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도 다르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사입니다. 맨 첫 부분은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사실 이 세상에서도 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4절인데 세상의 부여와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도성 안에도 혹은 그들로부터 버려지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성 밖에도 이 세상에는 결코 영구한 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도와 같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따라 나간다면 이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산 사람들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하늘에 준비해 두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믿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것을 찾는다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믿음 생활이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기다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36절에서 37절의 기록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5절 첫 부분인데 바로 앞에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여 예수도의 몸이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로 제사를 완성하셨다면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사의 제물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은혜도 영광도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로는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같은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 하반절인데 사실적 신앙적 고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을 귀하게 다룰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모든 계명의 기본인 십계명에서부터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이죠. 예수도의 이름 역시 귀하신 이름, 나를 구원하신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화로운 자리에서 나의 나됨이 적어도 예수도 덕택이요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동물제사는 예수도의 제사에서 완성되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닌 오직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드려지는 제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입술의 찬양의 제사는 당연히 옆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16절 상반절인데 복음 속의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의 연장은 사람에 대한 선행과 나눠줌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 하반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격식에 따라 순서대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은 영적인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도 때문이라는 감격과 고백으로 생활에 와서도 제사가 삶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지도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앞에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삶을 본받으라 당부한 저자는 이제 현재의 삶에서도 진리를 따라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것에 감사를 갖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치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것은 적어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체들의 아픔이나 허물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영혼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신앙을 인도하는 자의 즐거움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순종에 안 될 때는 복종, 즉 억지로라도 따름으로 그 삶이 예수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지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도 사실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속의 마지막 부탁은 항상 기도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복음 속에서의 교제입니다.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역시 복음 속에서만 가능한 신령한 교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 첫 부분인데 이 세상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적어도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힘없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 44절이나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18절 중간인데 이것은 바울의 서신들에서 자주 보는 내용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의 요청입니다. 신앙 속의 기도만이 자신과 상대와 하나님을 든든히 연결하는 삼겹줄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증거를 듣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교제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8절 하반절인데 이것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신약성경에 양심은 여러 곳에 사용되지만 우리 개역개정으로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나타나고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청결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 깨끗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타나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맞은 양심이 거론되고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예수도의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잘못된 사용과 바른 역할의 회복이 복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히브리 출신의 신앙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의 희생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9절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더 직접적인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끈끈한 삼각관계, 당사자와 상대와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만나고 편지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리워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2절이나 요한삼서 14절, 요한사도의 바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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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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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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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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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포기하고 수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혹은 직장에서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려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인들을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나 죽음, 비상사태 등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병원을 찾아갈 때 응급상황을 보면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실망이 있을 때, 좌절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관심 가져주는 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염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안심시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 곧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그가 존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외로움과 실망에서 오는 외적 압박을 느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와 같은 내면적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